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14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12장과 13장 그리고 14장 서두에서 교회는 이 땅에서 세상에게 지는 모습으로 가게 되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놓아야 할 만큼 세상과의 전투는 치열한 것이다 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시켜 가신다는 것도 우리가 아울러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매매도 할수 없는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때로 너무나 교묘하게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는 뱀이 토해놓는 물로 해를 입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이끄셔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고 가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준 장이 바로 12장, 13장, 그리고 14장 5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14장 6절부터는 그 마귀의 세력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후반부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3절까지만 보도록 하죠. 먼저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6절은 또 보니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익히 보아왔던 장면의 전환, 장면의 전환에서 쓰였던 단어죠. 또 보니, 그리고 복음을 가진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 천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에 의하면 땅에 거하는 자들, 카토이케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가르치는 단어였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짐승에 의해서 미혹되고 짐승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존재들, 선택받지 못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카토이케오, 땅에 거하는 자들, 이렇게 묘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는 카데마이라는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요한계시록에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구절이 10번 나오는데 여기에만 유독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것은 다른 곳에 나오는 땅에 거하는 자들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다른 의미로 쓰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혹자는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천만의 말씀이요.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천사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받을 땅에 거하는 자들, 카데마이라는 이 단어는 지금까지 우리가 본 땅에 거하는 자들과는 달리 지금은 땅에 속하여 있지만 앞으로 그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카데마이. 그래서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그들은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다. 이렇게 6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들은 우리가 계시록 7장을 공부할 때 봤던, 공부했던 단어들이죠. 한번 볼까요?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셀수 없는 큰 무리를 그 단어를 이용해서 묘사한단 말이에요. 9절 보세요. 7장 9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죠? 똑같죠? 똑같은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세상 끝날까지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한 사람도 실패 없이 전부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을 천명하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가진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이래요. 7절 보세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래요.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심판이에요.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가 복음이라 그래요. 어떻게 이 심판의 날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 될까? 여러분, 이 심판의 날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벌로 들어가는 저주의 날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바로 여러분 같은 교회들에게는 찬란한 새 세상으로 들어가는 복된 날이 되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즉, 심판의 날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세상 사람들과는 관계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온다. 우리의 삶에 종말이 온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일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정말 기뻐요? 아, 굿뉴스네. 복된 소식이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영화 딥 임팩트에서처럼 이제 4시간 후면 혜성이 지구에 충돌해서 여러분들은 다 죽게 됩니다라는 방송이 텔레비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의 삶만 추구하던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두려움이요, 고통이요, 절망이요, 끝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이 끝난 후에 새로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소망하는 우리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이 땅이 끝나고 새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잔칫날이 되는 거예요. 그처럼 복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그날을 지금 소망하고 기대하며 준비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저는 참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때 꼭 보고 싶은 얼굴들이 있어요. 돌 김용옥, 예수는 없다, 오강남,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루소, 신은 죽었다, 니체. 이런 왼수들 얼굴을 그날 좀 가까이서 한번 보고 싶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거예요. 진짜 있었네? 진짜 있었네?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통쾌한 거죠. 목사가 이런 걸로 통쾌하면 안 되는데,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아, 저는 아주 자꾸 보고 싶어요.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천사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온 것이 너희에게 복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7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 속에 기다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 살펴봤듯이 인류 최후의 종말은 도적같이 임할 거예요. 무슨 세계 3차 대전이나 핵폭발 이런 걸로 세계의 종말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늘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비즈니스하고 머리 깎고 목욕하고 그러고 있을 때 도적같이 그날이 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은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을 것이며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랬죠. 그때 그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전부 소사고 밭갈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고 있었다고요. 아무도 이 땅에 종말이 온다라는 것을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그렇게 살고 있죠. 에이, 내가 죽을 때까지는 절대 안올 거야. 천만에요. 그때 온다니까요. 무슨 징조라도 보이겠지. 천만의 말씀. 지금 징조가 보이고 있잖아요. 지진, 전쟁, 기아, 질병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징조가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날은 도적같이 올 거예요. 오늘 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AD 78년에 그 베스비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묻혀버린 폼페이의 유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폼페이의 최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베스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 폼페이라는 도시, 로마의 아주 화려한 도시였죠. 거기에 네로 황제의 부인의 별장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화려한 도시였겠어요. 그 도시가 3m 높이로 그냥 매몰이 된 거예요. 도시 전체가. 거기 유물을 보는데요. 정말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죽는구나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 화석들, 시체들이. 어떤 사람은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깜짝 놀래갖고 이러고 죽고, 어떤 사람은 밭에서 밥 갈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부엌에서 밥하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그때도 창녀천이 있었더구만요, 유곽에서 뻘개 벗고 죽고, 어떤 사람은 소 끌고 가다가 죽고, 그대로 굳어버린 거예요, 용암에. 아무도 죽음이 자기에게 그렇게 불현듯 닥칠 거라고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여자는 애 낳다 죽은 화석도 있더라고요. 생각이나 했겠냔 말이죠. 우리에게 종말은, 심판의 날은 그렇게 불현듯 닥칠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1815년에 똑같은 화산 폭발로 12만 명이 묻혀버린 인도네시아의 그 탐보라 유적을 발굴하는데도 똑같은 화석들이 발견됐어요. 용암에 그대로 굳어버린 그 사람들의 시체들이 발견됐는데 전부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빨래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집 짓고 있고, 그러다가 확 죽어버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때가 그렇게 왔듯이 우리 인류의 종말도 그렇게 닥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준비하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제가 참 좋아하던 선배님이 돌연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었어요. 개그맨 김영곤 씨가 헬스클럽 화장실에서 신문을 들고 앉아서 그냥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제가 KBS 대학가요제 대상을 받았을 때 그때 KBS의 간판 개그맨 스타들이 김영곤, 뭐 최양락, 김미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때 김영곤 씨하고 김미화 씨가 저를 인터뷰하러 왔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친하게 지내셨다고요. 저한테 참 잘해줬었는데, 근데 그분의 죽음을 놓고 모든 사람이 전부 그냥 의아해하는 거야. 넋이 빠져가지고 왜 죽냐는 거야. 아침에 축구하고 사우나 하러 간다고 갔는데 왜 거기서 죽냐는 거죠. 본인도 준비하지 못했을 거예요. 신문을 보려고 신문을 들고 있다가 그냥 죽었다니까요. 죽음이라는 건 그렇게 우리에게 불현듯 오는 거예요. 심판의 날도 그렇게 도적같이 우리에게 닥치지만 여러분의 개인적인 종말인, 개인적인 심판의 날이 될 그 여러분의 죽음도 도적같이 여러분에게 닥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기쁘게 떠날 수 있도록 오늘을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란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 이걸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이 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워하는 그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도 심판도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 good 뉴스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8절을 보시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8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래요. 또 다른 천사, 이제 둘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래요. 바벨론은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총칭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졌다, 에페세는 부정과거시제예요. 부정과거시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이미 단번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할 때 사용되는 그런 시제죠. 그렇지만 헬라어에서는요, 이 부정과거가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사건을 기록할 때도 쓰여요. 그것을 헬라어에서는 예변적 과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8절에서 그 마귀의 세력은 이미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고 또 가시적이며 물리적으로도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무너졌고 걔네들은 앞으로도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반드시. 근데 재밌는 건 8절에서 그 바벨론 마귀의 세력이 모든 나라에게 먹인 진노의 포도주가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장 10절 보세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마귀의 진노의 포도주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이렇게 동시에 딱 띄워놓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말은 마귀가 세상에게 먹이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먹이는 진노의 포도주는 원래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만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허락 하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마귀를 통해서 전달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은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싸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의 작정, 디크리 하에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마귀를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마귀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에요. Saved from what? 여러분 어디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거라니까요. 지옥이 뭐예요? 지옥은 누가 만들었어요? 마귀가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지옥에 타는 물은 성령의 물이에요. 그 성령의 물이 죄인들에게 갔을 때는 시내산에서처럼 돌격하여 죽이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불이에요.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 말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화목해졌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성령이 왔을 때 기쁨으로,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세력과 그 마귀를 추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죄인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진노의 포도주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근데 거기 진노의 포도주잔을 먹이다 해서 그 먹이다, 페포티케라는 그 동사가 과거 완료시제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게 되는 자들은 정해져 있대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프리데스티네이션, 예정이라고 하죠. 마귀가 세상 사람들에게 진노의 포도주잔을 먹인다, 이게 과거 완료라는 건 아직 지금 태어나지 않은 지옥 갈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에게 먹였다라는 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지옥 갈 놈들은 정해놨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unfair 그런다고요. 왜 누구는 구해주고 누구는 그냥 유기시키냐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8.15 광복절 특사로 사형수가 풀려나면서 야, 불공평하다, 쟤네도 풀어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돼요? 감사하다, 일로 가야 되는데 이 우매한 인간들이 unfair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왜 누구는 지옥 가게 그냥 놔두고 누구는 천국으로 건져내시는가 몰라요. 그냥 감사할 뿐이죠, 우리는요. 계속해서 9절을 보시면 셋째 천사가 등장을 하죠. 9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구절들을 잘 보시면 9절에 짐승을 경배하고 손에 표를 받고가 현재 시제예요. 그리고 11절에서도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표를 받는 자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전부 현재 시제예요.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현재 진행형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고 있고 손에 표를 받고 있고 그들은 이미 지금부터 고난을 받고 있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조바심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는 또 미래 시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미래의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세상에게 닥칠 것이기도 하지만 현재에도 그 심판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들, 그 세상 사람들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12장, 13장하고 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죠. 분명 12장, 13장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우리가 경제활동도 제약을 받고 많은 불이익 속에 노출되고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는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 말이에요. 시편 73편의 말씀처럼 오히려 죄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사업을 해도 자기가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이 남고 고난도 없고 형통한 반면에 우리 성도들은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책을 당하고 침삼킬 틈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확실히 기록을 해놓고 나서 세상이 지금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본문의 내용을 잘 풀어서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죠. 로마서 1장 18절로 가보세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어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마귀를 시켜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죄인들이, 인간들이 욕심을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도록 놔두는 게 하나님의 벌이란 말이에요. 25절,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벌써 죄인들은 그 대가를 자기들 몸에 스스로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타락한 일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우리의 쾌락을 쫓아, 우리의 욕심을 쫓아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그대로 하게 내버려 두신 게 하나님의 저주란 말이에요. 그게 심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이 척척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은 혹시 저주받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놔둔다니까요. 막는다고요. 29절부터 잘 보세요.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사리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행복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던가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던가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진짜 행복해 하던가요? 전부 괴로워서 그 고통 속에 벌벌 떠는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는.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불의, 악행, 탐욕, 악의, 시기, 사리, 분쟁, 사기, 적의, 수군거림, 중상, 하나님을 미워함, 불순함, 오만함, 자랑, 악을 꾸미는 모략, 부모를 거역함, 우매함, 배신, 무정, 무자비,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왜 만족하지 못하고, 왜 행복하지 못하고, 왜 늘 불안해해요? 왜 우울증이 점점 늘어가고, 왜 자살은 더 증가하고, 왜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들이 더 늘어만 갑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그런 죄들은 잠시 우리에게 쾌락을 가져다 주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도 계속 불행해지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파괴하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인간들은 그 죄에 의해서 점점 파괴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행복한 것 같고,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약하게 보이고 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로 강해지고 날로 새로워지고, 세상 사람들은요, 날로 후폐되어진다고요, 그들은요. 그러니까 계속 그들은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날이 갈수록,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행복하고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서 절대 쉴 수가 없어요. 그게 심판이에요. 쉼이 없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애굽을 고쳐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고 왜 거기서 끄집어내서 가나안에다 갖다 놓는지 아세요? 애굽은 수시로 왕조가 바뀌던 나라였어요. 요셉이 국무총리였을 땐 애굽의 왕조가 기마 민족이었던 힉소스 왕조였어요. 클레오파트라는요, 헬라의 톨레미 왕조잖아요. 이렇게 수시로 왕조가 바뀌었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를 왕을 시키고, 그리고 이미 국가의 규모를 갖춘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에게 그 애굽을 착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끄집어 내시냐고요, 그냥.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이 처해진 그 상황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꾸 이 땅에서 내 상황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와라가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세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나일강이 흐르는 삼각주 땅, 물을 한 바가지 더 부으면 쌀이 한 가마니가 더 나는 그 삼각주 땅에서 건져내다가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천수답 농사를 지어야 되는 가나안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의 상황을 고쳐주시는 게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 세상 것들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꾸 하나하나 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움켜쥐게 해주겠다라는 게 이게 무슨 기독교냐 말이에요. 참 답답해요. 심판의 날이 왔을 때 그 왼수도 얼굴을 제가 한번 꼭 보고 싶어요.
꼭 볼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아, 이놈의 성질도 죽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돼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을 열 바가지 부으면 쌀이 열 바가지가 나는 그 삼각주 땅에서 사람들이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죄인들, 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똑같은 환경에서 누가 나보다 더 많이 갖게 되면은 참을 수가 없는 게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 자다가도 누가 바가지 들고 나가는 소리만 들리면 얘도 벌떡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보다 한 바가지 더 붙고 와야 그때 비로소 조금 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 집에서 또 바가지 들고 나가면 또 나가야 되는 게 세상이라고요. 시기, 질투, 탐욕. 거기에선 절대 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끝없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못 쉬죠. 그러나 천수암 농사를 짓는 곳에서는 이건 뭐 갖다 불 물이 있어야죠. 씨 뿌려놓고 가만히 하늘만 볼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주시면 먹고 안 주면 굶겠습니다. 자기가 할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은 밤에 불 꺼지면 그냥 편안히 자는 거예요. 그걸 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자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신 거예요. 그걸 아는 우리는 누구를 시기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질투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신 거니까.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부리지 않고 남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것도 현재예요. 보세요. 구원은요. 내가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쉼의 문제란 말이에요. 쉼. 여러분은 지금 쉬고 계시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여러분 지금 쉬고 계시냔 말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의 그 욕심과 여러분의 그 목표를 쫓아가느라고 여전히 지금 불안해하며 밤에 머리 쥐어뜯으면서 잠 못 자고 계시냔 말이에요. 나는 이 나이에 어느 정도를 달성해야 되는데 왜 나는 아직 이 모양인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인생에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을 쫓고 여전히 이 세상에 헛된 힘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밤낮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계속 전진해야 하고 계속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쉴 수가 없어요. 쉬세요. 어떻게 하면 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들을 열심히 매일매일 추구하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심지어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행복하게 기쁘게 하루하루가 가는 것을 감격 속에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하루하루가 가는 것이 너무나 불안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냔 말이에요. 가진 게 별로 없어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야 진짜 복과 진짜 상급이 어떤 것인가를 실감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많이 가졌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이 가는 것이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이제 주님 만날 날이 하루 가까워졌구나 이리로 가세요. 아니면은 야, 이 세상에서 살 날이 이제 하루가 줄었네.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두고 가지? 일로 가십니까? 여러분 어떤 부류에 살고 계시냔 말이에요. 심판을 두려워하세요?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약삭빠르게 권모술수와 임기응변을 이용해서 여러분보다 더 편안하고 더 풍요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들의 삶에는 절대 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들의 삶은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거기에 진정한 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어떨 때 여러분이 편안하게 잠이 들던가요? 경험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이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커다란 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도 점점 그렇게 우울해져요? 어떻게 예수를 믿고도 점점 그렇게 불안해 떠냐고요? 순 엉터리 같이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이 들게 보인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다는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호세아서 2장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의 길을 막고 담을 둘러쳐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으시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죄인들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게 가만 놔두면 결국은 망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막으시게 되는 거예요. 야, 예수 믿고 어떻게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잘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거꾸로들 믿고 있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은 막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뚫어주세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었더니 모든 게 만사형통이다. 여러분 모두 와서 예수 믿으세요. 걘 분명히 가짜예요. 100% 가짜예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돌아오라고. 7절 보세요. 그가 정부들을 쫓아다녀도 그들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찾아다녀도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막으니까. 그제서야 그는 이제는 발길을 돌려서 나의 남편에게로 돌아가야지. 이리로 물으시려고 우리의 길을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자꾸 막히면 감사하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 보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기 징계하심이라는 말은 파이데이아, 자식 만들기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 징계라는 단어에다가 그 자식 만들기라는 단어를 껴서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식 만들기 프로그램에 넣으시고 그에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느니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식 만들기 프로그램에 넣으시는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훌륭한 자식으로 만드시는 프로그램 속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문 사립학교들의 공통점이 뭐죠? 엄격한 교육과 체벌이에요. 그래서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선배들이 뭐라고 그래요? Welcome to hell 그러죠. 거길 지옥이라고 부른다고요. 얼마나 힘들면 중간에 그 과정을 이기지 못하고 정신병원으로 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대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돈을 싸질머지고 가갖고 자식들을 그 학교에 못 보내서 안달이죠? 학비가 10배도 넘잖아요. 근데 돈 싸질머지고 자식들을 글로 데리고 가냐고요. 왜? 비록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는 지옥 같은 교육과 훈련을 통과해야 되지만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난 뒤에는 남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재원으로 탄생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10배가 넘는 학비를 지불하고 그 학교에 못 보내서 안달인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바로 그 파이데이아, 자식 만들기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때로는 할 수 없는 거고 여러분이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어떤 일이에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일이라고 우리가 수요성공 공부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피곤한 거예요. 고단한 거예요. 그리고 남들 눈에 힘들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 과정만 통과하면 이제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땅에서 수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내서 하나님의 자식 만들기 과정 졸업 학점을 채우는 날 비로소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 보세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왜요? 그 과정을, 그 거룩의 과정을 잘 통과해냈으니까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Precious! 그 혹독한 과정을 다 이수하고 졸업을 하는 명문학교 학생들의 졸업식이 그토록 축제 속에 성대하게 치러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의 훈련 과정을 다 마치고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하늘로 입성하는 그 날은 천군 천사들이 환호하며 그들이 우리의 이름을 연호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날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더욱 명확하게 확인이 될 거예요. 13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죽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는 걸 왜 이렇게 두려워하세요? 우리에게는 죽는 게 복이에요.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거기에서 비로소 완전한 쉼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게 복이에요. 저는 참 지금 제 모습을 볼 때 염치가 조금 없어서 그렇지 빨리 가고 싶어요. 참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그렇지 얼른 가고 싶어요. 이 지긋지긋한 더러운 육신의 몸을 빨리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몸 갖고 하나님과 함께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자연계가 있고 문화가 있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날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날을 두려워하시냔 말이에요. 아니 군대 제대할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야 불쌍하다 이렇게 우는 거 봤어요? 나가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 보고 야, 내가 너 같으면 자살한다 이러고 나가는 거죠. 장례식장에 가면 전부 죽은 사람 불쌍해서 울고 있어요. 오히려 떠난 사람들이 야, 참 어떻게 그 시간을 다 보내고 올래. 나는 다 채웠다. 홀가분하다. 그리고 떠나는 게 그리스도인의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졸업학점을 채우고 그곳에 가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어떠한 사람들은 왼편에 염소로 설 것이고 어떠한 사람들은 오른편에 양으로 설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세세토록 그곳에서 왕노릇을 할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사셔야 되겠냐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존귀한 분이에요. 그렇게 귀하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시면서 존귀한 신분으로서의 삶을 지금부터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을 파괴하는 그 죄를 멀리하세요. 왜?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맞는 삶을 여기서부터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어깨 딱 펴고 우울해하지 마세요. 왜 울적해하고 왜 슬퍼하세요 도대체. 여러분의 목적지를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오죽하면 CS 로이스도 어떤 날은 일어나서 면도할 힘도 없다. 그 대가도 우리에게는 사단의 공격이 그렇게 수시로 닥칠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 복된 소식을 기억하세요. 굿뉴스! 그들은 반드시 멸망하고 우리는 그때부터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 굿뉴스!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간수하셔야 돼요. 왜? 건강하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벽에 모칠할 때까지 천년 만년 살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놓으시는 그 시간까지는 건강하게 자기 몸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을 부패하게 만드는 술, 담배, 마약 있다는 거 입에도 대지 마세요. 커피 많이 마시지 마세요. 그게 죄다 아니다 이런 거 떠나서 그거는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한 여러분을 파괴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청년 시절에 그렇게 수많은 날을 포금을 하며 기억에도 남지 않는 밤을 보낸 것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하루 24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쓰고 있는데 그때 그 시간들을 내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유용하게 썼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참 후회 막심이에요 지금. 우리 청년들 많은데 시간을 아끼세요. 여러분의 몸을 귀하게 여기세요. 개그맨 서승만이라는 친구가 제 아주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 생일 때 김정렬이라는 선배를 불렀어요. 숭구리당당.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자랑을 하는데 서승만이랑 같이 술을 먹다가 분명히 자기는 집에 갔대요. 집에 가서 옷 다 벗어놓고 잘 개놓고 그리고 이불 덮고 잤대는 거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롯데백화점 정문에다가 옷을 걸어놓고 속옷까지 잘 개놓고 양말도 신발 안에다 이렇게 잘 껴놓고 그걸 비고 자고 있더래요. 사람들 막 출근하는데 이미 그때 유명 개그맨이었는데 그걸 자랑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버리는 시간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지는 시간이에요. 제 간이 3분의 2밖에 지금 운동을 안 하고 있는데 다 옛날에 그렇게 포금을 해서 그런 거예요. 망쳐버리는 거예요 자기를요. 여러분의 시간은 뭐라고요? 그 시간들이 합쳐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 생명을 그렇게 허투루 그냥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아끼세요.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해야 할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서울대 안에는 경찰들이 무전기를 들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두세 명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이렇게 듣다가 조금 이상한 얘기하면 그냥 잡아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클룸에서 시국에 관해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았는지 경찰들이 그냥 팍 들이닥쳐요. 그 빡빡 깎은 걔네들은 뭐하는 애들인지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걔네들하고 같이 그냥
빵 들이닥쳐요.
그러면 친구들이 그냥 창문으로 뛰어내리고 화장실로 도망가고 다 도망가죠. 그때 저는 의자에 딱 앉아 있었어요. 야, 쪽팔리게 뭘 도망가냐. 경찰들이 딱 잡으려고 그러면 놔라, 내 손으로 간다. 그거 갖고 죽도록 뚫게 맞고 왔죠. 매번 그랬어요. 저는 그게 멋있는 건 줄 알았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순사들이 끌고 가려고 그럴 때 기둥을 붙잡고 안 간다 그랬대요. 나 좀 살려달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가자 뭐 이러고 갔을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둥을 붙잡고 나 안 간다고. 그 제가 그런 소리 들었을 때 아, 남자가 쪽팔리게 뭐야, 그냥 가자 그러고 가는 거지.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잠깐 인사하고 어디로 사라졌는지 사도행전에서 그 다음부터 나오지를 않아.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아껴야 되는지 알아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건강한 몸으로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약 열심히 드세요. 비타민 열심히 드세요. 운동 열심히 하세요. 예전에 우리 대학부 교회 선배가 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내 몸에 좋은 건 일절 안 먹어. 오히려 해로운 거 안 먹어. 왜요? 그랬더니 야, 이 죄 많은 이 세상 빨리 떠나야지. 그때 이게 멋있는 건 줄 알았더니 이게 바보더라고요, 그게. 아니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이 맡긴 일, 가정, 교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 이제 신앙으로 말미암아 정말 죽음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때는 당당해지려는 거예요. 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나의 졸업학점을 인정해 주셨구나. 난 드디어 떠나는구나. 그때는 기쁘게 가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라는 것이죠. 빌빌 그냥 집안에서 뒹굴뒹굴 굴르고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존귀한 분들이라고요. 존귀한 분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 하실 분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을 아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파먹는 그 죄를 멀리하세요. 죄는 여러분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생각도 더러운 세상 것들로부터 지켜내십시오. 그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유일하게 하셔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더 가면 우리에게 영원한 쉼이 옵니다. 조금씩만 더 힘을 내세요. 그리고 그날까지는 우리 아버지의 혹독한 양육 훈련을 잘 이겨내자고요. 그 훈련 이겨내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새날이 약속돼 있어요. 그러니까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고 그렇게 현재형으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뭐 하라고요? 인내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라.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 잘 지켜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왜요? 그게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길이에요. 여러분을 파괴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은 존귀한 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